이민교회가 뭐 4천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만큼 우리 초대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고요. 미국 오신 지 50년 되신 분부터 40년, 30년, 20년, 1년 된 분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목회자들이 섬기셨고 또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제자 훈련도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제자 훈련생들이 배출되었고 또 1대1 양육은 200명 이상의 또 양육자들이 계속하여 또 양육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과 1대1 양육 두 기둥이 아주 그냥 든든하게 같이 서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때문에 생긴 좀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요, 또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주에서 아주 탄탄하게 잘 준비된 교육부가 또 있는 교회이고요. 사실 수요일 오전에 여성 예배에 또 이렇게 나눔방이 20개 정도 이렇게 모이고 열심히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하고 거리는 멀지만 또 한국과 가장 또 가깝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부모님들 대부분이 한국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류가 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꺼내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면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국제도시 안디옥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자녀 교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머니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그 어려움을 돕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펼쳐질 사도행전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이 전개되는 이제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선교의 전초기지로 선교의 모판으로 또 훈련장이요 파송지로 준비된 그런 교회였고 그런 인적 물적 자원으로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돌아와서 또 보고하는 그 전체를 커버하는 13, 14장 두 장이나 되는 넓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가슴 뛰는 선교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리더 그룹을 맡고 있었던 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첫 번째 기록된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그 바나바이죠. 사울이 회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연결해 준그 착한 사람,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지파 출신입니다. 이름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5명 중에 선임 리더였던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누굴까요? 이 니게르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검다는 뜻이에요, 니게르. 뭐, 그죠? 지금도 그 어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검은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 흑인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국제 도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조인하게 되었고 교회 리더로까지 쓰임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야, 이 헤롯 가문에서 헤롯과 함께 젖을 나눠 먹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나엔을 통해서 이 헤롯 가문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누가가 많이 듣고 담아서 누가 복음에도 기록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분이죠. 다소 출신 로마 시민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안 중요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히브리 그 사고에서 어떤 명단을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인물을 처음에 쓰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을 마지막에 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안수하여 파송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양한 폭이 넓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파송하여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키이고 바로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인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가 이제 한 거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13장의 이 전도 여행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아무리 그 어떤 일이라도 위대한 일, 뭐 중요한 일, 그 어떤 일이라도 결국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파송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뭐 함포에서 사격을 하고 비행기에서 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래도 결국은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파송하시는 그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효하고 적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여 두 사람을 선교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출발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어딘가요?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고 지금도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먼저 고향으로 가서 친지분들을 만나고 또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받고 축복받으며 출발하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세리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먼저 갔는데 이때 요한이라는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마가가 바로 마가다락방 그 도련님이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집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이 요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나중에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에 가서 누구를 처음 만나냐 하면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름 앞에 바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바 하면 바르아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 하면 바르나바 해서 이건 또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 예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이름에서 벌써 사이비 냄새가 나죠?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래요. 바 예수.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총독 서기오 바울의 수행원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한 가지 확인할 건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름이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바로 이 지점부터, 바로 요 지점부터, 요 구절 여기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앞으로 계속 세계 선교를 향하여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사실은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의 모든 거짓과 악행을 그치고 너는 앞으로 눈이 멀어 얼마간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 마술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기를 시작합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술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구부로 전체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구부로는 우리가 잘 더 보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는 구부로를 비추지 않지만 구부로에서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텐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지도가, 여러분 오늘 나눔방에 가시면 저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우측에 있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저 내륙 쪽에 있는 저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핑크색이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섬에서 두 군데를 이렇게 지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버가라는 곳에 가서 직진으로 올라가면 파란색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저 지역에 가고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돌아오는 길은 또 연두색으로 또 다시 거꾸로 와서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저 지도가 눈에 이제 잘 그려지기를 바라고요. 갔다가 이렇게 배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림이죠. 저 갔다가 돌아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갔다가 오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지금 바울이 13장에 전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저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해서 저 갈라디아 지역이 막 흔들리니까 저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준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차, 3차 전도 여행도 쭉 볼 텐데, 그 전도 지역들을 보면서 거기에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나중에 다시 편지로 이렇게 목회적인 케어를 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신약성경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브로 섬을 전도했고, 그 구브로 섬에서 총독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누가가 남겨주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그 장면은 매우 유대적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이 보시면 일단 날짜는 안식일이고요, 장소는 회당이고,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닌데,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어디든지 가면 한인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한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한인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을 강론하여 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청중의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몇몇 섞여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보면 바울의 바울이 쓰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이에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죠. 17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죠. 22절에 한번 보시면 22절 그 앞에는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바쳤는데, 지금 바울로 변화되어 쓰임받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로, 탁월한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관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율법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던 건 변한 게 아닌데, 그 율법의 구약의 모든 지식들,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다, 그분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예, 바울은 정말 사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그 빚갚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드리며 이 선교 현장에 뛰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26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29절, 30절 보시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판을 깔아주고 결국 핵심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 두 기둥을 세우지 않고는 제 아무리 화려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뭐 멋진 강사가 와도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그냥 아주 세련된, 그냥 이 시대에 아주 이 시대에 아주 어트랙티브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복음을 그런 왜곡된 짝퉁 복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왔으면 이 바울의 설교는 바울식의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와 매우 흡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흡사해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 오순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전통 위에 서 있어요. 사도들의 전통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본인만 무슨 튀면서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 아주 본질적인 방법, 그 복음의 핵심을 보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5분 정도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한 5분 정도의 그런 간증이랄까? 또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어떤 기자가 처칠 영국 수상한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오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누가 갑자기 어떤 기자가 물었는데 처칠이 그냥 거침없이 대답을 했거든요. 옆에 있던 기자가 탐복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그 질문을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뭐 어떤 앞으로 벌어질 전장의 상황에 대해서 또 뭐 군대 운영에 대해서 하여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평소에 생각해 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두세요. 교회다니 뭐가 좋아? 아 잠깐만 생각 안 해봤는데 교회다니 뭐가 좋지? 아니 교회 20년 다니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니? 네가 믿는 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라니까요.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 볼 거예요. 한 5분 정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할까? 5분 전하라 그랬는데 4분 동안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다 갚버려요. 짧게 한 10초, 20초 자기 간단하게 자기 저 초대교회 수요성 예배 다니고 있고요. 아들 뭐 둘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얘기를 바로 해야죠. 예? 사람들이 한두 문장 안에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들을까 말까를 결정해요. 앞에 서론이 길면 안 들어요. 그래서 5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한번 핵심을 그 안에 알맹이 잘 넣고 이제 인트로하고 클로징하고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가 대박이 났어요. 44절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누가가 저널리스트인데 조금 과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마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런 광장이 있었는지 뭐 그런 마이크가 없었겠지만 하여튼 또 잘 소리가 퍼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모였겠죠. 하여튼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반대되는 반응도 있었어요.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평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강력한 반발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고 유대인 회당에 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걸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니들이 영생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9장 15절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 중에서 좀 더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좀 더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바울은 다소에 있었고 바이링결이었고 또 로마 시민이었고 이방인을 위해서 잘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또 그 지역에 유명했던 텐트 메이킹도 할 수 있어서 자비량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한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가? 나는 어떤 일들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인생이 이만큼 왔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한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웃들이 행복한지를 잘 또 살펴보아서 그것이 나의 은사이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막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를 잘 살펴보셔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기질과 가정환경과 은사 이런 것들이 열정과 함께 융합되어서 놀라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영혼들이 영향을 받고 회복되고 이 시대의 붕이,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 그런 고민들을 함께 실제적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많은 반발이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이 이어지는데,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반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피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인 줄 알고 예배하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겨우 말려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과 함께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원정까지 온 거예요. 원정을 루스드라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면 전체 얼마만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피 멍든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피를 철철철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숨이 끊어진 것 같아서 그냥 갔다가 바깥에 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막 상상되니까 너무 막 몸서리 쳐져가지고, 돌이 막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그 돌을 막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돌을 바울이 맞으면서 혹시 잠깐 생각났으면 스데반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리더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때 영혼을 받으셨는데 바울은 아직 남은 과업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그 뒤부터 바울은 물론 출발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출발했지만 죽을 목숨이 살아난 것이고 또 스데반은 돌로 죽었는데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 거의. 그러니까 이 스데반 죽인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과 그 사명을 다시 더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거의 순교적인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 성에서 돌 맞고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바울이 일어난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아시죠?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더베로 갔다가 왔던 길을 다시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리더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것을 오는 길에 다시 확인하고 또 굳게 하고 또 그런 패턴으로 바울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순교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거죠.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뀌었지만 더 확실한 사명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받고 공격당하는 적은 없습니까?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적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몰라도, 아니 가만히 누워 있어도 무슨 말을 할까요? 가만히 누워 있다고 또 무슨 말 할지 몰라요. 근데 나와서 움직이면 분명히 무슨 말이 있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을 점검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벽에 부딪혀서 막히라고 준 것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이 바퀴를 더 크게 해서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라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적하고 제동 걸고 엉뚱한 소문내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저항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을 뚫고 나갈 때 성장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헤치고 나갈 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명은 생명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드리지 않고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린 것과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하면서 또 은혜로운 교제를 하였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야 나눌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영적인 그런 영향력과 반향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야 은혜가 흘러가고 감동도 흘러가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말해야 되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세상과 프론트라인에서 접촉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냐? 교회는 세상과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전선, 그 프론트라인에서 맞닥뜨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모닥불이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불을 당기면서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빵 하고 막 한꺼번에 막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명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이야기, 그 기록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순교의 방불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 도시에 들어가 다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란 말이 마르티스라는 말인데요. 그 마르티스가 순교와 어원이 같은 거죠. 그래서 증인되는 것이 순교적 삶이에요. 순교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빵 뭐 그런 1초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증인되는 삶, 그것이 순교적 삶인 것이에요. 그 순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증인됨과 이 순교적 삶과 선교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교적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계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인데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적용 나눔에 내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거 일터사역 뭐 2강에 가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쓰는데 한 시간을 막 들이면서 막 이렇게 군부를 떼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 쓰게 하는 건데 제가 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공개해 드리면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구속적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것을 저의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이 사명을 맞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수요 여성 예배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원래 우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젯밤에 조금 다듬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요 여성 예배 사역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견고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여성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한 동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통하여 이방을 또 담으며 열방을 담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사와 사명이 발견되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의 헌신에 함께 동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